로마서 8장입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참 그 연약합니다. 이 몸도 마음도 모두 약하지요. 그 얼핏 보기에는 느릿느릿하게 기어가는 자동차에 부딪혀도 크게 다칠 수 있는 것이 사람 몸이고, 또 마음은 더욱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아서 참 잘 날이 없습니다. 이 괜히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도 아니겠지요. 사실 작심해서 3일이라도 간다고 하면은 오래 가는 편이라고 합니다. 하루도 못 가서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정초부터 붐볐던 헬스장은 벌써부터 거품이 빠지고 있고, 뭐 우리가 또 새해부터는 TV 보는 시간도 좀 줄이고 하루에 성경 한 장씩 뭐 큐티하고 이 골반 기도도 10분씩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벌써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디저트 끊자고 한번 이거 끊어보자고 마음 먹었지만 너무도 참 그 보암직하게 차려 나오는 디저트를 보고는 오늘 하루만 예외라면서 숟가락을 드는 경우도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제 전도사 시절 때 저희 교회에 날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한국교회야 매일 하니까요. 사실 그 뭐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 중 한 분이 자기는 그 예수 믿은 뒤로 평생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5시 새벽기도였으니까 뭐 한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한평생 새벽기도 하셨으니까 권사님은 저절로 눈이 떠지시겠습니다. 그러니 권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뭐 저절로 눈이 뜨이다니요. 나라고 왜 따뜻한 데서 누워 자고 싶지 않겠어요. 참 그 한마디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나라고 왜 따뜻한 데서 누워 자고 싶지 않겠어요. 뭐 저 딴에는 쉽게 생각했던 거지. 아 평생 몇십 년 해왔으니까 뭐 오늘 하루 뭐 나오는 것 그거 뭐 자동 아니겠냐. 마냥 쉽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몇십 년 매일 나왔지만 매 순간 유혹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 약합니다. 몇십 년 되면은 단단해질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흔들리고 연약합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말씀 보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보는 것이 되게 쉬울 것 같고요. 오래 해온 사람은 그게 습관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 매일 봐왔지만 위기가 오고요.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딱 말씀 보려고 하면요. 희한하게 딱 카톡 오고요. 전화 울립니다. 급한 일 생깁니다. 그런 일 없다고 해도 때로는 육신의 게으름과도 싸워야 합니다. 성경 펴는 순간 눈이 침침해져고요. 다리 좀 피고 눕고 싶습니다. 조용히 5분이라도 좀 기도 좀 할 셈 치면은 갑자기 장 봐야 될 게 생각나고요. 잊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의지는 한순간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우리 삶은 사실 그런 순간으로 가득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약하나 이거 우리가 보니까 스스로 기도 제목도 알지 못하는 이 정도로 약하다라고 합니다. 기도 제목이 내 스스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스스로 진단조차 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나에게 뭐가 부족한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이 옳은 건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취약한 우리를 이 성령께서는 친히 표현할 수 없는 언어로 간구하신다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신비가 잘 나타납니다. 이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세 개의 서로 다른 위격이 하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존재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개미처럼 존재하지 못한다면 그 개미의 그 시각이나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지요. 우리 뭐이 삼위일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연합과 같은 신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도들 간에 실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삼위일체 연합의 신비의 일부에 속합니다. 그런 교회는 서로 다른 지체들이 만나서 한몸 이룬 공동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여러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여러 다른 몸이 된 것이 아니라 한 몸이라 합니다. 이 정신분열증 앓지 않는 한은 한 몸에는 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27절에 나오는 성령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기도의 내용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뜻이 합치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우리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그 중보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성령의 간구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조차 모를 때 많지만 성령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성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신비이고요. 성도들은 반드시 이 능력 맛보아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이 28절이 원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표현이 무척 중요합니다. 대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좋아하죠. 성경을 통해서도 사실 그런 말 많이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마음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 태도와 행동입니다. 우린 사랑을 자주자주 이 정신적인 활동으로 착각합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을 사랑한다 하고요. 영화배우 사랑한다 합니다. 이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정신적인 애착 정도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내 삶, 즉내 태도와 행동이 담긴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듯이 또 친구를 사랑하듯이 하는 그런 사랑이죠.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기에 가족에 대한 정신적인 애착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태도를 갖추고요. 사랑의 행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보상을 요구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혔을 때는 태도가 다르지요. 이뭐 공연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웬만한 이탑 클래스의 공연 팀이나 오케스트라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일부러 시간 내고 이를 돈을 써가면서 보러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애써 준비한 공연이라고 합니다. 뭐 아직 어리고 뭐 전공도 아닌데 뭐 이런 공연 봐봐야 허접하겠지요. 그래도 우리는 돈 쓰고 시간 써가지고 보러 갑니다. 사랑하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저 TV 속의 연예인을 사랑하는 태도와 다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사랑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연인을 사랑하는 것, 이 친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본문 28절에서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름받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거든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첫 시간에도 다루었듯이 인간에게 가장 잔혹한 처벌처럼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달리 뭐 별다리 유별나게 처벌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그냥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기만 했는데 세상은 지옥처럼 되었습니다. 서로 사륙하는 일이 벌어지고 전쟁 나고 미워하고 한쪽에서는 막 음식들이 남아도는데 한쪽에서는 막 굶어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악을 쫓습니다. 제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 찾아서 헤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28절 뒷부분은 사본상에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은요, 모든 것이 주체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치면은 NRSV 버전이나 이 KJV 같은 버전과 동일하다 할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작은 글씨로 달린 이 각주에 나오지요. 이 각주를 보면은 어떤 사본에라고 해서 말 그대로 다른 사본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이라는 말, 즉 그리스어로 호데오스라고 하는 말이 삽입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체가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죠. 그 예를 들면은 영어 성경 중에서 RAB 버전이나 이 NIV 버전 같은 경우는 이 사본의 번역을 따릅니다. 그러니 이 NIV 같은 버전의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In all things, 즉 모든 것 안에서 God works for the good.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한글 성경하고 다르지, 그죠? 이 성경이 버전마다 지금 이렇게 다른 이유는요, 어떤 사본을 우선시해가지고 번역했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참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쉽지 않지요, 그죠? 우리는 성경의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100% 옳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한글 성경의 번역이 100% 옳다, 안 그러면은 NIV에서 번역한 그것이 옳다 단정할 수 없어요. 우리 원본이 없습니다. 이두 사본들은 현저하게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맥락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전체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선을 이루어 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이 일어난다든지 이두 가지 모두 이 다른 그 사실 그 성경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할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직접 이 모든 것 속에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본질에 있어서는 어떤 해석도 상반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그 현혹시키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많은 시대 아닙니까? 이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날마다 우리는 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져 가야 됩니다. 이 정도 이 배경적인 지식을 갖추어 두면은 강력해질 수 있겠지요. 29절에 이르면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 그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신다 합니다. 29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라고 하고 있죠. 예수의 형체가 많다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실 우리 그 살아가는 신자들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모두 모여 보이면 많다라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 맏아들, 즉 맏형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맏형 되는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이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수를 믿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려 하지만 여전히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뭐 습관될 만한데도 사실 꼭 몸에 좋은 것은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안 좋은 것만 습관으로 되게는 남지요.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성령께서는 이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중보자라고 하죠. 도우시는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거든요.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하면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약하니 도움이 필요하죠. 성령이 돕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 붙들려는 순간 다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갑자기 급한 일 생기고요. 전화벨 울립니다. 우리가 고작 이 5분 정도 조용히 앉아가지고 좀 자세를 가다듬어서 기도하려고 하는 찰나에도 그런 일은 너무나 쉽게 생깁니다. 어떨 때 정말 신기합니다.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때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 찾습니다. 찾을 수 없으니 그저 남이 세워둔 목표를 자기 목표인 양 함께 달려갑니다.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저 남들이 다 하니까 그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뭐 대부분 이렇게 살아갑니다. 남들이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하니 막 그렇게 하고요. 직장 가서 열심히 돈 벌어야 한다 하니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녀 잘 키워야 한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잘 거듭먹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고민도 하지 못합니다. 바쁘게만 살다 보니 생각할 여력도 없고 다들 이렇게 살아가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되게 나이가 들어서 퇴직하고 나면은 뒤늦게 그런 고민이 또한 번쯤 더 찾아오곤 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왜 사는가? 그때는 이 사회도 목적을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러니 또 남들 다 하듯이 건강 자체가 목표가 됩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 자체가 목적이 된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택하고 가만히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 눈치채라고 또 불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미리 의롭다 해주시고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수를 닮는 것. 찬송가 452장을 쓴 토마스 칫솔 목사, 이 인생의 목적을 자기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라 찬송했습니다. 이 칫솔 목사는 사실 그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 한평생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직업을 자꾸 바꾸었습니다. 학교 선생 하다 또 몸이 안 좋아지면 신문 편집장 일하다 또 몸이 안 좋아지니 또 목회하다가 또몸안 좋아지니 또 보험 설계사도 하고 뭐 몸이 안 좋으니 뭐 꾸준히 할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1866년생이신데 9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웬만한 요즘 사람보다 오래 사셨지요. 그러면서 1200편 가까이 되는 찬송시를 남기셨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뭐 토마스 치솜에 이런 직업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그가 남긴 찬송을 즐기기 바쁩니다. 주님을 살 닮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꾸준히 일할 수 있든 없든 사실 그런 것이 우리 삶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업이 막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를 닮은 이 인생의 목적을 깨달은 자에게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생명이 꽃피기 마련입니다.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떻게 시간을 보내든 목적을 아는 자의 인생은 생명이 꽃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2장을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